VOA 세계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석유 증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산유국의 석유 증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 기회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 다시 말해 석유 증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석유 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석유 증산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산유국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증산해달라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산유국 대표들과 만나 세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석유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증산의 문제는 결국 OPEC에 달려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1일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를 통한 통로 확보 구상 계획을 위해 이제는 유엔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궁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흑해 내의 안전한 항행과 세계시장으로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무역과 에너지 부문에서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12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하는 도전들에 맞선 협력과 자유무역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과 도쿄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 수익이 러시아 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즈키 재무상은 옐런 장관에게 국제사회가 너무나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일본과 미국이 함께 공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정관은 이날 회담 발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방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중재 판결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상설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3년 뒤 무효화 중재 판결이 내려진 지 6주년을 맞아서 이날 필리핀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동맹국인 필리핀의 군 또는 선박, 항공기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1년에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엘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도 이날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분쟁 지역에 대한 필리핀 새 정부 정책과 행동에 축이 될 것이라며 필리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 소속 B2 스피릿 폭격기가 10일 호주 엠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미국과 호주 간에 체결한 군사태세 협정에 따른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공군은 B2 전략 폭격기의 전개를 통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과의 훈련과 함께 전략적 억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보통 잠은 몇 시부터 자고 또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집에 어린 자녀들은 충분히 잘 자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난해 영국의학 생물의학연구소 UK 바이오뱅크가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수면 습관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것이다. 최악은 자정 이후에 자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주목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어린이들의 10시간 이상을 자는 수면 습관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일상의 건강에 있어서 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는 소아과 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유치원 입학 전후 나이에 어린이가 있는 221개 가정과 교사가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참여 어린이들의 나이를 구분해서 손목에 채운 장치로 수면 시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에게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자는 것이 좋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4시간 동안 수면량과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사회적 반응, 정서적 반응, 학습 참여 수준,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비교했는데요. 결과는 연구진이 예측한 대로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진 어린이들의 결과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특히 유치원 입학 1년 전에 그런 수면 습관과 일상을 확립한 아이들의 예측 변수가 더 좋았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수면 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부모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정착된 수면 습관은 이후로도 계속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담요나 인형을 주거나 상을 주는 식으로 좋은 습관은 일찍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목요일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립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세찬 장마비가 내립니다. 특히 북한 남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북 지역은 10에서 40mm, 나머지 대부분은 30에서 100mm, 황해도와 강원도는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물러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2도, 개성이 23도고요. 청진이 19도, 함흥 20도, 원산 21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주는 24도입니다. 낮에는 장진이 최고 18도고요. 청진이 22도, 함흥 23도, 희산이 25도입니다. 원산 장전 24도, 평양과 신의주가 25도고요. 중강은 28도, 강계는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먼 바다는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 바다는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을 순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도 자국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에 포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시한이 2024년으로 연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중동 순방 시작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을 순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찾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중동 지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네, 야이르 라피드 총리와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비한 아랍 국가들과의 방공 능력 통합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는 거죠.
네, 사우디 제다에서 걸프협력 이사회 국가들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에 관한 미래 전망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사우디 순방 일정이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 기간 살만 압두알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날 예정인데요. 특히 모하마드 왕세자와의 만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모하마드 왕세자 관계가 좀 껄끄럽죠?
그렇습니다.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키 씨가 지난 2018년 살해당했는데요.
네.
미국 정보기관들은 사우디 왕세자가 배후라고 지목한 것에 근거해 바이든 대통령은 모하마드 왕세자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다루어야 할 현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너지 증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치솟았는데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방문 중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산유국들이 당장 증산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다음 현안으로는 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걸프협력 이사회 회원국 대부분도 그렇고 이란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이란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특히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이스라엘과 걸프협력 이사회 회원국들 사이 방공망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지역 국가들과 방공망 통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다음 현안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중재로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한 뒤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문제가 다시 대두됐는데요. 이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현안으로는 예멘 휴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예멘 내전에 참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우디와 UAE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에 참여해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맞서 싸우는 예멘 정부군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7년 넘게 진행되면서 현지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해진 바 있습니다.
예, 예멘 내전이 끝나야 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사우디 측에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예멘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지난 4월에 발효돼 8월까지 연장된 휴전 합의를 연구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인권이나 언론 자유 등 미국이 평소 표방하는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사우디에서 열리는 걸프 협력 이사회에 참석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억압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나라들 앞에서 여성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 그리고 언론 자유 등을 이 같은 문제를 얼마나 강하게 제기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 자말 카쇼기 씨의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군 발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가 있죠. 알자지라의 아부 아클레 기자 사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할까요?
존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기간 이들의 죽음을 언급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논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커비 조정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외 정책을 상징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걸프 협력 이사회에서 연설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는데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국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인 전체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일부 우크라이나 거주민에 대한 러시아 국적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한 바가 있죠.
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들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안시크 인민공화국 국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조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국적을 신청하게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전망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 가운데 약 18%가 러시아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날 헤르손주 노바 카우스카시에 있는 목표물을 장거리 로켓으로 공격해 러시아군 5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한 현지 관리는 러시아 타스 통신에 우크라이나군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이용해서 쏜 이 미사일이 창고에 맞아 적어도 7명이 사망하고 약 6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창고뿐 아니라 상점과 약국, 교회, 주유소 등이 이날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9일에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주에 있는 그 차시우 야르에 있는 한 아파트를 공격했었는데 이 공격 때문에 그 생긴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현지 당국이 무너진 잔해 아래서 시신들을 연이어 발견하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에서 구조대가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생존자 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른바 디지털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연기됐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에게 디지털세 도입 시한을 2024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알렸습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안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자,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여기서는 지금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형태의 기업입니까?
네. 디지털 기업이라고 하면 온라인 광고나 중개, 판매,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디지털세는 이런 디지털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고정사업장이 어디 있는가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국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이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웹툰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미국은 또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사회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네.
기존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 실제 매출 가운데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디지털 기업의 매출에 대해서 온전하게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기업 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세금을 피하는 게 가능하면 시장 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건데 현재 디지털세는 주로 OECD나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가 디지털세 도입 시한을 연기하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관련 협상이 국제세금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해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협상이라면서 이를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OECD가 검토하고 있다는 디지털세 체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그리고 글로벌 최저 한세율 도입,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은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최저 한세율 도입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 한세율을 15%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법을 기념하는 행사에서요. 총기 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세대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우주 이미지가 최초로 공개됐고요. 이어서 오는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법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법안, 이른바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총기 폭력을 감수하는 데 있어 진정한 진전이라면서도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마련되기까지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계속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격으로 10명이 숨지고 열흘 후에는 텍사스 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학생 19명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후 결국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 4일 일리노이주 하일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를 겨냥한 총격이 또 발생하면서 이날 축하 분위기가 무색해졌다고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새 총기 규제법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총기 규제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했습니다. 해당 연령 구매자의 범죄 기록과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총기 구매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네.
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텐시브를 주는 한편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범위보다 더 넓혔습니다.
자, 이날 백악관 행사에는 어떤 인사들이 함께했습니까?
네, 카멀라 하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요. 해당 법안을 주도한 초당적 의원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낸시 로터링 하일랜드 파크 시장, 그리고 총기 사고 희생자 가족 등 수백 명이 백악관 잔디밭에 모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지지, 여러분의 용기 덕에 오늘의 미래에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 오늘과 미래에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총기 규제법이 마련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네. 의회에서 이렇게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제정된 게 이게 몇십 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약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1993년법은 이미 만료가 됐는데요. 네. 그간 미국에서 크고 작은 총기 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정부와 의회 내에서 총기 규제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네.
공화당은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보고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드디어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물론이고요. 백악관 관리들도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총기 규제 옹호 시민단체 Guns Down America 대표 이고르 볼스키 씨가 AP통신에요. 이 총기 규제법 제정이 역사적인 일이지만 의회가 해야 할 아주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볼스키 대표는 이어서 지난 7월 4일 총격 사건을 보다시피 법 제정 이후에도 많은 총기 사망자들이 발생했고 총기 폭력의 위기는 훨씬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요, 거의 30년 만에 초당적인 총기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법안에는 생명을 살릴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면서 총기 폭력이 만연해지는 것과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30발짜리 대용량 탄창과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 공격용 소총이나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다른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총기 소유자가 지도록 하는 총기 안전보관법 등도 의회가 총기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자동차 사고나 암으로 인한 사망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지만 이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다른 모든 권리를 지배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우주에서 온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죠. 제임스 웹.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우주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일 백악관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을 일부 공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SMACS 0723, SMACS 0723 은하단 이미지인데요.
네.
나사가 이외에 용골자리 대성운 등 총 5개의 천체 사진을 12일 나사 TV와 유튜브를 통해 전면 공개했습니다.
네. 11일 백악관 행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 역사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천체 이미지를 전 세계와 공유하면서 천문학 관련 과학기술과 인류 전체를 위한 우주 탐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와 태양계 생명체 자체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소식을 못 들은 분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은하 모습이 어떨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사가 공개한 은하단 이미지를 보면은요. 이 검은 우주 공간에 흰색 또는 붉고 푸른 별들이 아주 보석처럼 촘촘히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약 6억 년 전에 나타난 은하인 스맥스 0723이 은하단 뒤에 있는 천체를 확대해서 휘게하는 이른바 중력 렌즈 현상을 보이는데요.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지금까지 찍은 우주 이미지 중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진을 어떻게 촬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스맥스 0723 은하단은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로 12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파장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희미한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매우 긴 노출 시간으로 찍은 이미지를 이 딥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웹 망원경 이전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 딥 필드 기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몇 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광활한 은하단도 우주 전체로 보면 뭐 작은 일부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사는 이 우주의 한 조각은 땅에 있는 누군가가 팔 길이로 쥐고 있는 모래알만한 크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우주의 조각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표현이 아주 절묘하네요.
네.
자,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태고적 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웹은 기존 최고의 망원경이었던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뛰어납니다. 제임스 웹은 초기 우주의 별에서 나온 빛을 적외선으로 관측해서 최대 135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행성이나 은하계가 만들어진 기원을 밝힐 것으로 기대되는 겁니다.
이런 망원경 만들려면은 돈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네, 제임스 웹 망원경 개발 비용이요,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유럽 우주국과 캐나다 우주국도 개발에 참여했다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금빛의 육각형 거울 18개를 이 벌집 모양으로 이어서 붙여 만든 모양인데요. 주경의 지름만 6.5m에 이릅니다.
네. 자, 제임스 웹 망원경을 먼저 지구에서 우주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죠? 언제 올라갔습니까?
예, 작년 12월 25일에 발사돼서요. 올해 1월에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 점 L2에 안착했습니다. 이 라그랑주 L2는 우주 관측에 유리한 지점인데요. 이 지역의 그 중력이 0이기 때문에 우주 망원경이 멈춰 있을 수가 있고요. 중력이나 원심력이 없기 때문에 빛의 왜곡이 없다고 합니다.
네, 뭐 문외한들이 보면은 신비하고요. 또 놀랍기만 한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 우주 이미지에 대한 평가?
네. 130억 년 이상을 거슬러 초기 우주의 가장 깊고 선명한 적외선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제임스 웹의 과학적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넬슨 국장은 웹 망원경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 깊숙한 곳에 있는 행성을 연구해서 생명체의 거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아직 질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오는 2024 대선 등과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타임스 신문과 시에나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유권자 약 8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조사에서 2024 대선 민주당 경선에 투표하려는 유권자 가운데 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재지명하길 원하는지 묻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2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외에 다른 후보자를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이보다 배 이상 많은 64%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외에 다른 후보자를 원한다.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네, 여론조사는 이 바이든 대통령 외에 다른 후보자를 원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3분의 1이 나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79세로 이미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2024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그때는 거의 82세가 됩니다.
네, 다른 이유들도 있나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요. 현재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20%가 일자리 등의 경제 상황, 그리고 15%가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답하면서 이 경제 관련한 사안이 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결과도 볼까요?
네,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 역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항목에 18%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46%가 절대 아니다라고 답해서 이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2021년 1월 취임 후 현재까지 지지율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취임 후 50%대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요.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서 6일 현재 지지율이 36%에 불과합니다.
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9%에 달해서 10명 가운데 6명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024년 대선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여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조사를 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폴리티코 여론조사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요. 2024년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13%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48%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는 등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또 나이가 꼽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에 당선된다면 78세 나이로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네. 나이가 많다는 지적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나이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에서 80대와 90대에도 유능한 사람이 많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중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80세부터 시작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다음 대선에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혹시 두 사람이 다음 대선에 다시 맞붙게 된다면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론조사에서 오늘 당장 대선을 뽑는다면 누구 을 뽑을지 물었는데요. 결과 바이든 대통령 뽑겠다는 응답률이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률 41%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부커 워싱턴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다른 흑인들도 모두 교육을 받고 깨우칠 수 있길 바라면서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1856년생인 부커 워싱턴은 노예로 태어난 흑인의 마지막 세대로서 흑인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남부의 흑인들을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남부 여러 주의 흑인들은 노예 해방이 선언된 뒤에도 민권과 경제활동, 교육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915년 5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학에서 일하며 흑인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흑인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우리 자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미래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기 바란다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기술 익혀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다면 흑인도 당당한 미국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흑인이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학교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흑인들은 앞으로 더는 백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설립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흑인의 경제적 기회는 남부나 국가 전체로 볼 때 잠재적인 성공 스토리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처럼 갈라져 있지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 주먹으로 뭉칠 수 있습니다.
부커 워싱턴과 어깨를 나란히 한 또 다른 유명한 흑인 지도자는 윌리엄 듀보이스였습니다. 듀보이스는 백인들과 타협과 화해를 강조하는 부커 워싱턴과는 달리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듀보이스는 백인이 흑인을 살해하거나 흑인에게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고 더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더 강하고 급진적인 이 듀보이스 사상에 환호했습니다. 이 시기 일부에서는 흑인 인권운동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부커 워싱턴이 백인에게 순순히 복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백인의 불법 행위를 더는 두고 보지 않고 강력히 조처하고 또 행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이 듀보이스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었고요. 타협을 강조하는 부커 워싱턴과 대립했습니다. 듀보이스는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단체가 될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듀보이스는 NAACP를 결성한 뒤에는 흑인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더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흑인 민권운동을 펼쳤는데요. 잡지 더 크라이시스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흑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제정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부커 워싱턴과 듀보이스와 함께 1920년대 미국 흑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마커스 가비였습니다. 선구적인 흑인 인권운동가로 불리는 마커스 가비는 듀보이스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으로 흑인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마커스 가비는 흑인 스스로 힘과 의지로 독자적인 평등 사회를 이루고 이를 막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커 워싱턴과 듀보이스를 비롯해 유명한 흑인 운동가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1920년대 흑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떠오른 마커스 가비는 미국인이 아니라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마커스 가비는 청년 시절 중남미 지역 여러 나라에 머물며 흑인들이 얼마나 억압받으며 사는지 깨달았고 사회적으로 흑인의 지위와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가비는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흑인 인권을 공부하고 1916년 미국 뉴욕에 정착해 흑인 거주 지역인 할렘을 중심으로 세계 흑인 지위 향상 협회 UNIA 지부를 결성했습니다. 흑인들에게 전하는 마커스 가비의 주장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흑인은 백인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백인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백인에게 평등을 바라며 굴복하지 말고 흑인 스스로 힘을 길러 맞서야 합니다. 백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가 흑인이란 사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흑인들끼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흑인들이 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부디 더는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과 억압 속에 살지 말고 흑인 선조들이 원래 살았던 땅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흑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커스 가비는 흑인이 백인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커스 가비가 경제 독립을 위해 가장 공들여 노력한 것은 전 세계 흑인들 사이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해운 회사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흑인이 해운회사 설립에 보태라며 우리 단체 UNIA에 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매주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어떤 후원자는 한 번에 수천 달러나 되는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흑인들의 경제적 독립을 바라고 하루빨리 백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정성으로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드디어 흑인을 위한 해운회사 The Black Star Line을 설립하고 블랙스타 해운회사 이름을 단 선박들이 파나마와 자메이카, 쿠바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항구를 오가고 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I could make it.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데이빗이 사과를 했음에도 존이 데이빗과 일하지 않겠다고 하자 제가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o stubborn. Stubborn.
완고한, 고집스러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집불통이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 is as stubborn as a mule. As stubborn as a mule.
노새처럼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인 사람을 mule, 노새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headstrong이란 단어로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당신은 고집불통입니다. 고집을 부리다.
Dig your heels in.
뒤꿈치를 파다. Heels, 발의 뒤꿈치가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고집부리다는 표현.
Dig your heels in.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vote?
Yes, I voted to go to the beach.
Me too.
But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John과 제가 바닷가에 가고 싶어 하는데 반해 David은 산으로 가길 고집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데이빗은 고집을 부립니다.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데이빗은
dug his heels in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우리가 모두 바다를 보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He's so bullheaded.
Bullheaded 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s so bullheaded. He's so stubborn. He's headstrong. Stubborn is a good word to describe people who have dug their heels in. Stubborn.
고집스러운이란 단어는
dig their heels in.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You could even use them together. Stubborn.
그리고
dig their heels in.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tubbor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 a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요.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You are so bullheaded.
영어로 고집이 세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